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It is well. It is well.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22장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람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훨씬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저는 유대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이 다마스쿠스에 사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제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십시오. 얼마 뒤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질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며 그곳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이 자를 없애버려라. 이런 자는 죽어마땅하다.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으로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천인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치르는 까닭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에 신문하라고 하였다. 군인들이 그를 신문하려고 묶자 바울은 그곳에 서 있던 백인 대장에게 당신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이요? 하고 말하였다. 백인 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천인 대장이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인 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천인 대장이 말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장 뒤로 물러났다. 천인 대장 자신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을 먹었다. 다음 날 천인 대장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상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받제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예단의 아들은 아샤라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다. 헤스론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살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아스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락과 결혼하였고 에브락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소론은 애순살의 길라스 아버지 마기르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급이 태어났다. 수급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라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자제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낙과 그 주변의 성읍 애순계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라앗 아버지 마기르 자손이다. 헤소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우를 낳았다. 헤소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다. 여라무엘에게서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예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 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에우를 낳고 에우는 아샤라를 낳았다.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함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수르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한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화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르 아들인 기랏 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엘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랏 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문호 쪽의 절반이니 기랏 야림족은 이델족과 부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울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누바족과 아다롯 벤요압과 마나아족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석여간족은 디라족과 시모아족과 수가족이며 이들이 레갓 가문의 조상 한바덱에서 나온 겐족이다.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남녀의 혼인관계를 논하던 바울은 이 말씀의 중심에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앞뒤를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상황은 모두가 다릅니다. 예수기도의 사도들을 봐도 그렇고 기타의 주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형편과 처지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리마태도 세관장 삭개오도 심지어 신약성경의 가장 많은 저자로 쓰임받은 바울도 비록 어리석긴 했지만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역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바뀐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1세기에 주인의 신분보다 노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상전인 주인과 구세주이신 주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한결같은 소원은 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형태만 바뀌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일만 아니면 정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한숨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형편과 처지가 신앙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귀함을 알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앞서서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할 이유요, 기뻐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유로 이와 같은 감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육신적인 거칠애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다룬 바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 상반절에 우리의 생각은 지금보다 변화된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 하반절에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지 아니면 지금 새로 시작을 하든 그것이 차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런 것으로 차이를 둘 것이 없음을 증거하면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8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19절 상반절인데 육신의 모양이나 흔적이 중요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19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육신의 모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은 모세율법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겉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처지가 다 다르다고 전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처지와 형편까지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드는 형편을 확 변화시켜 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1세기에 노예들에게는 여전히 노예로 살도록 노예 가운데에서 부르시면서 조금도 다른 변화를 주시지 않은 것이 저들의 힘겨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과 첫 부분이 비슷하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입니다. 꽃 같은 표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부르심 받음입니다. 대략 9번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아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21절 상반절에 육신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힘겨운 당부를 주십니다.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1절 하반절이죠. 이것은 어쩌면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거기에 불만 갖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만에 하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 때문에 거절하지 말고 자유를 사용하라는 현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본래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라 할 때 그것의 의미는 현실적인 노예 신분을 버리고 자유인이 되라는 의미보다는 자랑스럽게 또는 자신 있게 등의 의미로 종의 직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연결된 사용하라 하는 단어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노예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유에서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종된 현실 신분의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록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주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종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처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낮은 처지일지라도 그 신분조차도 신앙에 더욱 매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가르친 내용들은 여기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노예의 상태에서 주님께 왔더라도 이미 죄의 저주의 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종일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비록 자유인일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종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평등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지 못할 데가 없는 자유인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자제하고 스스로를 주님께 묶여 제안하는 스스로 종됨은 하나님께나 같은 믿음을 가진 당시의 종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을 겁니다. 그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3절이죠. 이미 바울사도는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의 중요성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삶의 승리와 희생의 이유를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인데 여기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가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방법을 일러줍니다. 너의 신분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희생을 주문하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너의 신분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비결은 상황의 변화보다는 같은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상황을 이기는 권능이 함께함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거처의 모양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실제적인 힘이요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성품을 한마디로 묘사한 구절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같은 구절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르쳐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애언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모세가 말한 자기와 같은 선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모세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후손을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백성을 위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판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생명을 건 단판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지옥에 보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하는 자세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품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가르쳐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통에 망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우리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봤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깊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